여러분, 아기를 처음 낳은 초보 엄마들이 정말 한두 달 키우면서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근데 또 한 5, 6개월 쭉 키우면 대부분의 초보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쩌면 가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혹은 상황 때문에, 혹은 건강, 돈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면 이 고난 때문에 못 살겠네 하다가 어느 정도 그 고난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 이 고난 때문에 내 기도가 살았네. 내 신앙이 살았네.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감당치 못할 고난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결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속으로 이러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양과 질은 그 정도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저를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조금 더 들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다 기억날 것입니다. 군대 가면 지독한 유격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킬로를 완전 군장하고 뭐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행진하는 정말 고난의 행군이 있습니다. 더 지독한 것은 화생방실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죽음의 그림자도 잠깐 본 듯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군대 가신 청년이라고 하면 감당할 만한 훈련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도리어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멋진 사병이 되어졌던 추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혹은 시험, 고난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감당할 만한 고난이야. 자꾸만 너무 안 된다. 염세적으로.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좀 그만하세요.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마음의 상태를 기경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예배자가 어디 있느냐. 성령님이 예배 중에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목회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좋은 것 같으나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녀 중에 신체가 많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뭐 한순간도 곁을 떠날 수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애쓰다가 나중에 지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저를 싫어하세요? 저 싫어하세요? 이렇게 푸념하듯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는 들려주지 않았는데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니까, 내가 너니까 주는 거야. 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시험 준 거야. 너니까, 너니까 하는 음성을 설교 중에 들으시는 우리 제2교회 교인들 꼭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니까, 너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 왜 해필이면 그러한 시험 환란을 저에게 주시나요? 무슨 목적이 있으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대요. 가끔이라도. 왜냐하면 그 환난의 목적을 알기 때문이에요. 환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할 때에 매번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부터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내가 무능하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넋을 잃고 인내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인내를 시키나? 이 과정 속에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했을 때, 아, 이 인내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시키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녹여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은 교인이야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녹여서 새롭게 만들 부분이 계신 거예요. 그 과정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힘없이 인내하고 견디다가 연단의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는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겠지. 자신을 자신 밖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접었던 성경도 읽게 되어지는 내가 보기에도 내가 신기한 변화예요. 금요 심야 기도에 새벽 기도에 간다고 하는데 나는 집이 머니까 본교회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가까운 교회? 아니야, 난 그냥 집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야, 우리 가정에 나라도 기도해야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 점점 유행가가 뒤로 물러가고 야, 내가 이거 몇 년 만에 한번 흥얼거리며 복음성 혹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하면서 점점 몇 가지가 끊어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가게끔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게 되어지죠. 그 소망은 신앙생활이 나 하나의 육신의 평안함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에게 좀 직간접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진정한 산 소망은 현세가 아니구나. 맞아, 맞아. 육신에 고향이 있어서 때가 되면 고향집에 가듯이 우리는 개, 소, 돼지와 달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에도 본향이 있겠지? 아, 거기가 천국이구나. 그 천국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지. 거기에서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얘야 얘야 이제는 나와 함께 여기서 영원히 같이 있자. 그것이 천국에서의 영생인데 진정한 소망이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이 어느덧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날 삶 속에 경험했고 앞으로도 지금의 아픔 속에서 경험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계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숙제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왔어요. 숙제하듯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출근하면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출근 도장 찍는 거랑 비슷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시험과 환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낸 다음에는 축제하듯이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교인들하고 교제하는 은혜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지만은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의식할 때도 조금 있지만은 때로는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그 고난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피할 길을 순간순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서 주일 3부 예배 나온 거예요. 벌써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3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3만 명 그 탈북민들 가운데 신학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춘영 박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북에서 너무너무 배고프고 견딜 수가 없는데 본인은 배고픈 건 괜찮은데 세 살 난 아들이 먹지 못하는 것이 피눈물이 나가지고 이웃에게 잠깐 맡기고 중국 가가지고 먹을 거 갖고 온다고 잠시 탈북한다고 넘어갔는데 잡혔어요. 그것도 인신매매범에 잡혔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열한 죽음의 고통을 넘어가는데 정말 어떤 순간이 있어서 탈출을 해가지고 숨어 살다가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북에 있는 우리 세 살 난 아들 먹여 살려야지 하면서 보모 역할도 하고 알바죠. 그냥 연세 많으신 분들 대소변 받으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벌면서 미치도록 잠이 안 오는 하루하루 밤을 지나는 어느 날 아이고 자기와 말이 통하는 조선족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더래요. 그것이 그 이준영 자매에게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인데 본인은 이제 몰랐죠.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몇 번도 찾아와가지고 신경질 나서 소리를 질렀대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를 이러한 처지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를 보면서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다시는 오지 않았대요. 근데 얼마 지나서 잡혔어요. 북쪽으로 이송이 돼야 되는 강제 이송이죠. 구류소에 들어가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그 구류소에 들어가니까 3일 내내 빛 한 번도 볼 수 없는 캄캄한 곳에 가두어 놓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이러다가 나 죽는구나. 내 아들 못 보고 죽는구나.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 그때 만났던 조선적 그 아줌마가 얘기했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어려우면 그분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어린 아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그것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구류소에 책임자가 문을 열고 그 나와서 저 마당에 들어오니까 좀 빗자루로 청소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냥 청소한다는 거 그거 아무 생각 없고 빛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하고 일어나서 나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맑은 공기 속에서 빛을 보면서 청소를 하는데 점점 구류소 저 대문까지 청소하러 갔는데 순간 보니까 대문이 빼꼼 열려있더래요. 조금 열려있어서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보니까 아유 요만큼 조금 열려있더래요. 지금도 그 열려있는 이유는 자기가 모른대요. 순간 그 열려있는 것을 보고선 누구나 다 똑같아서 그냥 튀어나갔대요. 무작정 뛰었대요. 그리고 북한으로 압송되지 않고 그 위에 수 없는 고난 속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 작정할 시간이 도저히 없을 거예요. 또 작정하다 신경질 나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생략을 할게요 제가. 근데 그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시험과 고난과 극렬한 고통 속에 생각나게 하신 것이 그 전도하는 아줌마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자기가 한국에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건 그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은 열고 지난날의 가정사, 개인사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라도 피할 길을 주셨고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난이 점점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성도의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 분들과 다른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을 침상키는 순간에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상치 않았던 뜻밖의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면 뜻밖의 은혜와 회복과 깨달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시는 분이지만은 동시에 고난 당하는 즈음에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떤 땐 조금 깨달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 마치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이 고난이 점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 끝이 있을 거야 하는 산 소망 속에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일주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싸움꾼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요. 야생마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야생마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저일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냥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제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친구나 선후배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아유 고마워요 하고 뒤돌아서면서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자아가 너무 커지고 그 자아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야생마처럼 신앙생활하는데도 굉장히 교회생활에 연수가 지나가게 되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이런 일도 하라고 하니까 훌륭한 교인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제일 큰 혹 징벌이 있다면 그런 그대로 나를 내어버려 두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나를 잘 이끄시기로 노력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로마서에 보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어버려 두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더 이상 깨닫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넌 그렇게 야생마처럼 살다가 끝날 거야. 그게 내어버려 둠의 아픔이에요. 나에게 혹시 야생마 같은 모습이 있어서 이 고난 속에 그분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반대로 우리들 가운데는 회전목마처럼 아무런 의식과 감동 없이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많이 많이 사랑으로 인내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차가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좀 내 곁에 가까이 와서 나와 같이 인생길 걷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지금 혹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조금은 더 가까이 간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가을과 겨울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